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월 14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 국민의 67.7% 정도가 코로나19 백신을 바로 맞고 싶지는 않다. 좀 더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쓸데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작용에 대해서 좀 과장 보도를 하는 것도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젠 국민과 정부, 언론 등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백신을 좀 안전하게 접종을 하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도 그렇게 돼야겠죠.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현장 24시 코너에서는 국민통일방송 기자들이 발로 뛰어 취재해온 생생한 기획 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과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오늘도 함께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쪽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는 13일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 불과 5에서 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괄목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으로 해커 양성부터 공격단체 지원까지 모두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며 조직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에 주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에 관한 동향을 잘 살피고 온갖 기회를 활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외교에 관해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외조직위원회 등 사이에서 조율되겠지만 그런 것을 주시하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납치 문제가 스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전제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 67.7%는 코로나19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에 그쳤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이 42%로 가장 많았고 올해 말 내년 혹은 그 이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이란 오명을 덮어쓰게 됐습니다. 미 하원은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절반을 넘긴 23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제조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3일 JP 모건 보건의료 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비루스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중보건 및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견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당대회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관련 움직임들 양정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정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8차 당대회 폐막 이후에요. 가장 먼저 열린 기념 행사가 있다고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가 끝난 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금수산 태양궁전이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죠.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새로 선출된 8기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를 했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등을 비롯해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당 간부들이 대거 대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당대회 집행부엔 이름을 올렸지만 정치국 명단에선 제외되는 등 위상 하락이 감지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고 또 8차 당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공연도 열렸다면서요?
네, 북한은 하루 뒤인 13일에는 평양체육관에서 8차 당대회 기념 공연을 열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와 과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을 노래하노라라는 이름으로 열린 공연에는 주요 예술단체와 군대, 청소년 학생 등이 참여해 합창과 무용 등을 선보인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축하 공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고요.
예.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등 역시나 당 핵심 수뇌부가 동시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뭔가 8차 당대회 이후에요. 이 조용원 비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조용원 비서는 이번에도 두 번째로 호명이 되며 급부상한 위상을 과시했는데요.
네.
이 같은 날에 조용원 당비서와 박태성 당비서가 당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습을 열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초 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개최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혹시 열병식 소식 전해진 게 있을까요?
네, 관심이 쏠렸던 열병식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네.
앞서 북한이 각계 원로를 당대회 기념 행사에 초청해서 대회 폐막 후에 열병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죠.
네.
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지난 10일에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 보도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확인이군요.
네, 이에 따라서 당대회 기념 행사에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14일 심야 혹은 17일 전후로 열병식 본행사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잖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2일 담화를 발표했었죠.
예.
남한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 추적 중이라느니 하면서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김 부부장은 남한을 향해서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 이런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남 비난을 또 김 부부장이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또 다른 대규모 정치 행사 또 역시 조만간 열리게 되죠?
네, 북한이 당 8차 대회에 이어서 오는 17일에는
예.
한국의 정기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를 했는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밝힌 겁니다.
네.
당초 북한은 지난달 초에 최고인민회의를 이달 하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네.
일정이 다소 앞당겨진 셈이죠.
좀 뭔가 급하게 돌아가네요, 상황이.
네, 안건으로는 조직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 채택 문제, 또 지난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 문제 등이 올랐습니다.
네.
대의원 등록은 하루 전인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지만 8차 당대회 이후에 좀 뭔가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이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연 1회 정기회의를 여는데요.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8차 당대회 직후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법률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8차 당대회에 이어 이걸 기념하는 공연 소식 그리고 8차 당대회 이후 후속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체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주소녀 쪼꼬미. 자, 2020년 10월 7일에 데뷔한 우주소녀의 4인조 유닛 그룹입니다. 원래 있는 한국의 걸그룹 우주소녀 멤버들 중 4명이 그런 유닛 그룹을 만든 건데요. 키가 작고 귀여운 4명의 멤버들이 모였다고 해서 쪼꼬미라고 했다네요. 이름 참 귀엽죠? 자, 우주소녀 쪼꼬미의 흥, 칫, 뿡 듣고 올게요. 현장 24시 국민통일방송의 기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태우 기자와 이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21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요.
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해가 찾아왔지만 올해 신년의 모습은 예년과도 너무나도 다른 느낌입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지난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는 물론 이례적으로 제야의 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가 바꾼 한국의 새해 풍경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뭐 신년도 코로나와 사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올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네, 정부는 지난 12월 한 달간 각종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많았던 만큼
네.
사람 간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해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지난달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원래라면 지난 3일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탓에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요.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신년회, 송년회는 물론이고요. 뭐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뭐 직장 회식, 정기 모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그러니까 2,700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금도 4명 이하의 모임이 겨우 허용이 됐고
네.
이 이상으로는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점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을 하고요.
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말 신년회 같은 각종 모임용으로 이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네.
또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 시식이 금지가 됐습니다.
맞아요. 마트도 9시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도심 풍경이 오후 9시 이후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오후 9시 이후로는 식당, 술집 등에서 취식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이른바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지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년회 신년회를 시민들은 어떻게 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약속을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거의 연말쯤에 되게 심해졌잖아요. 코로나가. 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가만히 있었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좀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아,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하고 각자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 신년회 송년회 계획은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개 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서 뭐 밥 먹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랜선으로만 그 영상통화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나서 그냥 안부만 묻고 밥은 각자 먹고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냥 집에서 케이크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보냈고 따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송년회랑 신년회는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만나서 송년회나 신년회를 하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신년회는 제 아는 지인들하고 저희 화상회의로 켜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들 시켜서 그거 먹으면서 같이 집에서 각자 술 한잔하고 화상으로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신년회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 12월 말쯤에 친구들이랑 화상 파티를 했습니다. 음식은 각자 맥주 한 캔이랑 안주 그냥 간단하게 사와서 애들끼리 랜선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답변 중 상당수가 모임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모이더라도 모임 인원을 크게 줄여서 조촐하게 치르거나 모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뭐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모이거나 또 일부는 비대면을 이용한 방식의 랜선 송년회를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폐쇄된 실내 공간에 있으면 집단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들 연말연초 모임 좀 조촐하게 치른 것 같은데 일부는 아까 시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인들과 이렇게 랜선 송년회를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연말 송년회 관행을 바꾸고 있는데요. 모임에 새로운 유행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바로 랜선 모임입니다.
자, 이 랜선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 네. 중에 줌, 뭐 구글 미트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원격 수업이나 화상회의 형태를 회식 문화에 접목을 시킨 것이 바로 랜선 모임인데요. 네. 뭐 생각보다 절차나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랜선 송년회를 통해서 뭐 각자 집에서 뭐 편한 옷차림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를 하면서 모임 분위기를 내고 또 영상통화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업들도 이미 발빠르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회식이나 송년회도 온라인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어떤 기업은 송년회 비용 일부를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또 회식에 쓰려던 비용을 개인이 고기와 와인을 사서 각자의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모임은 어려워졌지만 뭔가 다들 의미 있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또 새해에도 다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계획을 세우는데도 정말 코로나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우리 전태우 이정철 기자는 새해 계획 어떤 거 세우셨어요?
저는... 그 영어를 늘 네. 새 계획으로 세우곤 하는데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영어 공부를 네. 좀 마무리하고 싶네요.
꼭 마무리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철 기자 어떠세요?
네, 저도 언어 공부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저는 이미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3개 국어에 도전하시는
네, 제가 네. 한국에 오면서 중국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네.
그때 중국어를 좀 배웠었는데 이제는 다 까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구나.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좀 공부해가지고 좀 중국어 좀 잘할 수 있게끔 네, 학원도 다니고 할 겁니다.
자, 각자 이렇게 좀 계획하신 것들 다 이루면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이 자꾸 붙어요. 자, 다른 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을까요?
지난해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생활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네.
올 한해 계획에 대해서 모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시민들의 2021년 새해 계획 잠시 들어보시죠.
솔직히 시국이 어떻게 될지 잘 가늠이 안 돼서 뭔가 원대한 걸 세우지는 못했고 집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다짐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 좀 나가가지고 이제 해줘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내년에는 서른이 되니까 올해는 서른이 되기 전에 꼭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안 바라고 좀 건강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는 취업을 목표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편안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냥 평온한 마음 가진 좋은 사람 되자.
뭔가 엄청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0대 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2021년은 엄청 열정을 다해서 뭔가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새해 계획하면 사실 뭐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는 하는데 하지만 올 한 해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평범한 일상을 새해 계획으로 내놓는 걸 보면서요. 네. 좀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게 됐구나를 느꼈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에 얼매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전태우 기자가 한국에서는 새해를 가족,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어떻게 맞이하는지 특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좀 살펴주셨는데요. 한국에 새해를 맞아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야의 종 행사, 이런 다양한 행사가 사실 이뤄지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새해를 맞이할 때 전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과 친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대표적인 새해 맞이 행사인데요. 195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종을 33번 치면서 새해를 알립니다. 제야의 종 행사에는 시민, 시의원, 유명인사 등이 함께 보신각종을 치는데요. 지난 1994년 당시에는 11세의 나이로 전국 초등학교 굴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선희 님이 참여했었고요. 2019년에는 남극에서 온 귀여운 펭귄 펭수가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봤지만 매년 제야의 종 행사는 수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또 구경을 하곤 했는데 2019년에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데요. 하지만 2020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됐었죠.
네, 2020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당일 보신각에서는 별도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모이지 말라달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제야의 종 행사가 보신각 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열린 건 1953년 첫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번 온라인 타종 행사는 사전에 촬영된 보신각 종 영상과 함께 과거 행사 모습과 일반 시민, 유명인사들의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가 담긴 사전 제작 영상을 텔레비전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소리만 잠깐 듣고 가시죠.
9, 8, 7, 6, 5, 4, 3, 2,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33번 다 올렸습니다.
네, 자, 올해 2021년 마지막 날이 이제 한 12달 기다리고 오나요? 자, 그때는 또 다 함께 모여 제야의 종을 울리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새해 맞이하면 또 떠오르는 게 해맞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보통은 동해 지역이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해돋이를 구경하는데요. 동해안은 해안가 어디서나 일출이 잘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합니다.
네.
특히 경상북도에 있는 영덕 해맞이 공원이 유명한데요. 해선을 따라서 조성된 영덕 해맞이 공원은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 울산 간절곶도 유명합니다. 간절곶은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어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20만 여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해맞이 장소에 도착해서 첫 해돋이를 보는 거죠.
저도 뭐 새해 강릉 정동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올해는 못 갔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부 방역 방침에 따르면서 해돋이 명소에 사람들이 거의 못 가면서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맞이를 했다더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곳곳에 해돋이 명소가 일찌감치 폐쇄되면서 새해 첫 해맞이 풍경은 예년과 달리 차분했는데요.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올해 새해 첫날은 해맞이 명소에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전국의 일출 명소에 해맞이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온라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2021년 첫 일출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참아주고 양보해준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맞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여행이죠.
네, 맞습니다. 연말 연시 새해 초에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묵힌 마음을 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세계에서 유명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기도 하고요. 또 사막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 베트남 무이네 등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네.
물론 국내 여행도 많이 갑니다. 시원한 동해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속초, 다양한 한옥마을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경주, 또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각 여행지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여행지에 가서 새해를 맞는 것도 새해맞이 풍경 중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에는 미국에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미국 여행 중에 맞았거든요.
네.
올해는 완전 정반대로 그냥 집에 집콕했습니다. 우리 전태우 기자, 이정철 기자는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저도 예년 같으면 이제 불꽃축제도 네. 보면서 뭐 아니면 뭐 보신각에 가서 종소리를 직접 들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함께 셋이서 이렇게 안았던
네,
추억이 나네요.
그러셨군요. 이정철 기자 어떠세요?
저는 좀 혼자서 보냈었는데요.
네.
저는 저녁에 그 청계천을 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광화문에도 가보고 또 네. 북촌에도 가서 걸으면서 그 2020년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었나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운치 있게 또 새해를 맞이를 하셨네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댁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좀 보신각도 가고 또 정동진도 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도 가고 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가 바꿔버린 한국의 새해 맞이 풍경에 대한 취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전태우 기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긱스는 한국의 2인조 힙합 그룹입니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Officially Missing You 이 노래가요. 2011년 싸이월드 연간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정말 데뷔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한국의 인기 걸그룹이었던 시스타의 소유 씨와 Officially Missing You 2를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긱스의 데뷔곡이죠.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나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현재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즉 전자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 스웨덴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가 이미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나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화폐와 금융 운영 방식이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 저도 봤었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근데 정확히 뭔가요?
지폐, 동전 없이 전자장부의 숫자로만 오가는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물 현금을 대체할 전자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지갑 대신 다기능 손전화에 넣어서 다닌다는 건데요. 현재는 평상시에 어떤 현장에서 결제를 할 때 현금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현금이 전자통화로 대체된다는 거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위안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가치가 같습니다.
중국에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전자결제가 이미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한국만 해도 요즘은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네.
자, 근데 이 디지털 화폐는 이 말씀드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는 조금 다른 거죠?
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지 거기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디지털 위안은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상점에서 물건을 결제할 때 이 디지털 화폐는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예.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다기능 손전화에 네.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자지갑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만 있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전자결제 시스템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 NFC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자, 인터넷 신호가 안 잡혀도 쓸 수가 있다면 정말 현금처럼 꺼내 쓰기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 간에도 또 돈을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죠.
네.
가령 제가 뭐 진행자님께 뭐 돈을 빌렸을 때 그
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진행자님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을 서로 딱 치면은 돈이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중국에서는 펑이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개인 간의 돈 거래도 가능하고요. 또 프로그래밍 기능도 있습니다.
네.
매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디지털 지갑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 세금 계산 기능을 설정하면은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계산도 하고 지불도 해줍니다.
이거 참 편하겠네요.
네.
단순히 현금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탑재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시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이
예.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 4년 정도 앞서 있는 건데요.
네.
현재는 개발을 다 마친 상태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네.
시민 5만 명에게 1인당 200위안을 다기능 손전화로 추첨을 통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일에도 선전시는 시민을 이제 두 배로 늘려서 디지털 화폐 사용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10월 실험 당시에는 3,389개 지정 상점에서 약 6만 2천 건의 결제가 이뤄졌고요.
예.
시 정부가 뿌린 1,000만 위안 중 880만 위안이 실제 사용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식당, 교통, 쇼핑, 공과금 납부 등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할 수 있는 6,700건의 사용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실험까지 했다는 건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거겠죠?
네, 현재까지 중국의 선전, 슝안, 수저우, 청두, 베이징 등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뭐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순조로운지, 네. 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모으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예. 내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상용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향후 3년 내에 중국 화폐 30에서 최대 50%를 디지털 화폐로 교체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또 법 제도도 정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디지털 화폐를 법정 화폐라고 인정하는 인민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중국이 좀 서둘러서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려는 이유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네. 효율성과 사회 통제 기능을 들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은 뭐 네. 탈세나 부패 등을 추적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국내 총생산이나 국가 경제 데이터 수집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통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현금 보유량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중국은 사회 신용 점수란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향락이나 사치품에 돈을 쓸 때 이 사회 신용 점수를 감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반체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금 추적을 통해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자, 미국 달러에 도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국제 무역 결제의 90%가 달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라도 달러화를 배제하고 무역과 금융거래, 뭐 투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네.
특히 미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만들어서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해 왔는데요. 이 협회를 통해서 자국에 뭐 도전하는 국가들, 뭐,
네.
뭐 제3국의 거래까지 막는 그런 제재를 가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위안이 이제 상용화되면은 미국이 구축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우회해서
네.
결제가 가능해지겠죠. 미국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퇴출 위협에도 중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의 위상이 높아지면은 달러의 위상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뭐 육상, 해상, 실크로드 그 1대1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 뭐 무역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오늘은 김지영 기자와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오늘은 회사 같은 일하는 장소에서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회사에 다니며 살아가는데요. 그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을 땐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일하다는 work, W-O-R-K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활용해서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를 영어로 해보면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 here?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How long? Long은 오래라는 단어죠. How long은 그래서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을 할 때는 거의 항상 앞에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외워두시면 좋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 her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 입사한 지 3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It's been 3 years.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How long have you been work here?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뉴스통 진행한 지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으니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It's been 9 months. 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세요. So,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월 15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영하 20도, 삼지연 영하 15도, 강계 영하 13도, 함흥 영하 8도, 청진 영하 6도, 평양 신의주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 사리원 영하 1도, 개성 0도, 해주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5도, 강계 영하 1도, 신의주 해산 청진 1도, 함흥 2도, 원산 4도, 평양 6도, 개성 사리원 해주 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일주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하락한 52.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85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53% 상승한 25.5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0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변이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죠. 미국의 줄리안탕 레스터 대학 교수는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유에 대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같은 사람을 감염시켜 혼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면서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데요. 그래도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코로나를 잡는 데 더 힘이 들 텐데 말이죠. 자,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들은 감염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독감이나 홍역 같은 과거에 무서웠던 감염병들도 결국 잡혔잖아요. 자, 그렇게 또 우리 인류가 코로나19를 정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한국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크게 인기를 누렸던 노래고요. 원곡은 한국의 위대한 록밴드 산울림이 불렀습니다. 김필 씨의 청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목소리) 언젠간 가겠지.